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큰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을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 위에 태어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내 생명을 창조해서 이 땅 위에 보내주신 분이 있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저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횟수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보내셨는지,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하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손을 펼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고 목적이 있어서 보냈고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내가 너를 다시금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어미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나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빨리 이 일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믿고 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즉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합니다. 생수의 강, 즉 가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주는 물이죠. 성령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서 생명수 강이 흘러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면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늘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어째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몸에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즉 성령이 흘러넘쳤죠.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었던 그러한 장소도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죠. 예수님이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냐고 막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마리아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다 채웠더니요. 떠서 갖다 주어라.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 어느 포도주보다도 더 아름다운 멋진 그런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 모르고 계셨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저 예수님을 어디 입장에 올려놓으셨냐 하면 주인의 위치에 올려두셨습니다.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인의 위치에 올려두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초청받아간 위치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 포도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셨죠. 예수님보다 먼저 갈릴리에 와있던 제자들이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가에서 계셨고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수님께서 호수가에서 계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위치에서 계시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의 위치에 서 있느냐, 아니면 초청받은 사람의 위치에 서 있느냐, 아니면 주변에 바닷가 주변에 그냥 서 있는 위치에 서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는 목적은요,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단지 우리가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 주변 머리에만 서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질 수 있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문제는 달라집니다. 가나의 혼인집에서 언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즉 예수님을 주인의 입장에 두었을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주도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이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위치가 되고 우리는 순종하기 시작을 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제서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깁니까? 당연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주로 우리 자신들이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기를 원하셨던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분이 나의 왕 중에 왕으로서 내게 명령을 내리신다면 해야죠. 그러나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계셨던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씻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하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계십니까? 주로 누가 이기냐면요,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릴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왕좌에는요,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나의 왕 대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특징이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모습에 딱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왕이 있습니까? 왕이 계신다면 그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죠.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죠.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밖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그래도 이만큼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래도 가끔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죽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끔은 살아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까? 예, 이제 좀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부라고 그럽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부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왜곡이 되어 있어서 부부 그러면은 왼수라고 그리고 평생 왼수라고 이렇게 개념이 좀 잡혀져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부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가장 행복한 가장 행복한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부는 서로 배우자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실까? 행복해 하지 아니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내 속에서 행복해 한다면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흘러나오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성령의 속성은 흘러넘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흘러나가려고 하는 흘러넘치려고 하는 그 성령을요 그렇게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들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행복하실지 안 하실지는 뻔히 불을 보듯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물줄기가 넘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으로 놀란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 나도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옛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갖 불의함과 추악함과 더러움과 악한 것과 분노하는 것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음란함과 원망하는 이 모든 것들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셨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해 나가시기 위해서 작업을 이미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항상 기억을 하고 항상 인정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차분하게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은요 강조용법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그랬죠.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즉 십자가를요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항상 내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라는 것이죠. 항상 내가 죽었다.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항상 이것을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등에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날 것이다. 즉 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 이것은 항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사실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릴 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을 다 잃었던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랬는데 고모가 이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조카를 키운 것이죠.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조카들을 참 정성스레 잘 키웠습니다. 나 그 키우다가 보면요 고모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이 조카들도 자라나면서 또 사춘기도 겪으면서 이 소녀가 자라나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모와 늘 다투고 싸웠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고모에게 신경질 내고 큰 소리 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고모는 내 엄마도 아니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요구하냐고. 고모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고. 두 사람이 싸우다가 참 많이 힘든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이 소녀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소녀의 마음속에 참 걸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고모와의 관계입니다. 고모와 늘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고모에게 잘해야지 집에 돌아가서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하면은 화를 내면은 더불어서 화를 내면서 다투다가 결국은 문을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 말씀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다 맡기라. 너를 죽이고 예수님에게 맡기라는 그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배를 누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소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문을 열고 또 집에 들어가면 고모가 기다렸다는 뜻이 그곳에서 야단을 칠 것이고 그러면은 또 참지 못하고 고모에게 대어들다가 또 넘어져버리는 자신을 발견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현관문에서 문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저는 못 만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는 고모가 잔뜩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또 교회 갔었지? 무섭게 야단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모를 바라보는 이 소녀에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눈에 고모의 그 얼굴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단치고 있는 무서운 고모의 얼굴이 아니라 어느새 주름이 많이 져 있는 그리고 흰머리가 많이 늘어나 있는 늙은 고모의 그 야윈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들 때문에 기름도 뒤로 밀어두고 있다가 기름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그 고모의 얼굴, 여윈 고모의 모습이 이 소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그 고모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야단치고 있는 고모에게로 달려가서 그 고모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고모, 고모 얼굴에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고 결혼도 못하고 고모 미안해. 내가 커서 고모 잘 모실게. 고모를 껴안고 이 소녀가요 막 울었습니다. 조카가 자기를 껴안고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고모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모를 바라보고 있던 그 소녀의 눈은요, 이전의 소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소녀가 자신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만나주십시오. 그 고백을 했을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눈을 통해서 고모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고모를 바라보니까요.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늙었구나. 나 때문에 흰머리가 늘어났구나. 나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그 눈은요. 소녀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 소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 소녀를 통해서 흘러 넘쳐가고 싶어 하셨는데 소녀가 자꾸만 예수님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소녀를 통해서 예수님은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 소녀를 통해서 고모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소녀가 고모의 손을 딱 붙들고 고모 나랑 같이 예수님 믿으러 가자고 이 말을 할 때 이 고모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녀의 눈을 통해서 보았던 그 예수님에게 이끌려가지고 그날 교회로 가서 그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녀를 통해서 이 고모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았죠.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것을 고모는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좀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모습은 분명히 옛날 남편 그대로인데 옛자가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고 그제서야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나의 눈을 통해서, 아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손톱을 세우죠. 막 긁기 시작을 하죠. 온갖 성질을 다 부리고 있으면은 남편은 성난 아내의 모습은 볼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펄펄 살아있는 내 모습에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내 어머니에게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야, 나도 내 어머니처럼 저렇게 예수님 믿고 싶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교회에 사는 모습과 자녀들에게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자녀들은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아내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 아내는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면은 그 부모님은 정말로 잘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을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는 우리 어떤 권사님의 그 모습 속에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죽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업을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왕으로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몇 번은 내가 노력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은 참을 수 있죠. 그래서 아 진짜 죽었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두서너 번 한번 그 심정을 건드려보면요, 꾹 참고 있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보죠. 그리고 계속 그냥 나를 죽이고 있으면요, 그 화병 생깁니다. 그 속에서 병이 생겨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사건은 내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는데 언제 인정을 해야 되는가? 항상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찔러보십시오. 네, 한번 찔러보십시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찔러보면 압니다. 찔러보면요, 안 죽은 사람은요 몇 번 참다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찔러도 괜찮습니다. 누가 칭찬을 해도 그것 때문에 막 올라갔다가 사그라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작은 모임이 이렇게 모였는데 한 사람이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별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 듣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있고 그 마음속에 위로가 있다면요, 이분은 그 모임에 가서 그 모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작은 모임에 잠시 참석을 했지만은 그 모임에서 내가 만나고 온 것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온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의 좋은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왔는데요. 보통 때는 잘 보이지 아니하던 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얼굴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그날만큼은 지나치지 않고 옆에 앉아서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면서 집사님 많이 힘들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집사님은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성도이지만은 이 성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그 집사님에게는 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흘러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았지만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러한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충동이 될 때에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한 10번 정도만 그렇게 고백을 해보십시오. 진짜로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그 평안한 죽음이 그 깊은 죽음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날마다 손을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3주간 연속으로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씻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에서 10번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제 코스입니다. 기도하는 코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되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